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 이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법이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치닫기 시작하는 인간들을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먼저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음란해지고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독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인간 세상을 투기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죽이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이 그냥 시간이 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으면서 이 로마 교인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 무서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맞장구까지 치면서 듣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바울이 이 동성애나 이 성적인 문란의 죄를 얘기할 때는 그게 거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막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바울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주의적 사람들이 이건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무덤덤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까지도 그냥 같이 덤태기로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정죄해도 나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람이 참 반듯하고 이렇게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자신들도 항상 사람들한테 아, 선생님 같으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선하다는 아, 우리 집안은 반듯한 집안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강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 제리 브릿지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The greatest enemy of holiness is niceness. 그러니까 거룩의 가장 큰 적이 괜찮은 성품이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적인 음란과 질투와 미움과 살인에 대해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그 끔찍한 많은 범행들 얘기를 보면서 정말 말세야 말세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 나쁜 그 세상의 일부분이 자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 세상을 만들어낸 그 영적인 어두운 힘이 자기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병을 고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나는 안 아프다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이,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말로 들리니까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한다는 말은 동시에 비판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남을 비판하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기 잘못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잘못이 항상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가르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남을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할까요? 자꾸 남의 욕을 함으로써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반드시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설교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매번 가지는 분들이, 이 남을 판단하는 일의 전문가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녀, 세리, 하여튼간에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공격한다는 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지적해 주셔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달리 의인이니까 감사하다, 이런 희한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국과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오신 엘리트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몇 달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새가족이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작으니까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이분은 앉기만 하면 기성교회 욕하는 거예요. 아, 무슨 대형교회 이게 문제가 좀 욕. 그러면서 어느 날은 자기가 페이퍼를 쓴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좀 읽어달라고. 이따만큼 두꺼워요. 한국 기성교회 문제. 그럼 한국 대형교회. 나는 그때 막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한국 대형교회 문제. 그래서 막 건축의 문제, 재정. 이걸 갖고 목사님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달라는 거죠. 아니, 나 지금 성경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읽게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교회도 적용을 못하고 10년 동안에 교회를 한 대여섯 번, 일곱 번이 옮긴 거예요. 계속.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직장도 뭐 한 군데 직장을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어디든지 앉으면 나라 비판하고 조직 비판하고 그다음에 교회 비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분이 몇 달 있다가 또 가버리셨죠.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자기의 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요즘 뭐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우리랑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한 가족이 욕을 먹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지. 아, 그래, 우리 교회는 달라. 저 교회는 문제지만 우리 교회는 달라. 라고 가슴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엘리스트 크리스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세요.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즉, 너 자신은 못 느끼고 있겠지만 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네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 마치 어미 개가 바닷가에서 새끼 개한테 걸음을 가르치면서 자꾸 새끼 개를 야단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옆으로 걷니? 앞으로 걸어야지. 엄마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는 계속 또 옆으로 걸어. 자기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에게 바로 걸으라고 가르칠 수 없듯이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지 않은 같은 죄인들끼리 의로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드러나서 자꾸 비판을 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은 안 보입니다. 남의 눈에 얼굴에 묻은 얼룩만 보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보면 우리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는 결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멋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골프를 적당히 스윙을 익힌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하는 거 결눈질로 보고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한참 해서 자기가 굉장히 골프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계적인 프로 골프 코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 내내 그 프로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야단 먹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 골프 스윙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나? 내가 그걸 몰랐었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프로가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줍지 않은 거룩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나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명문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다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성이란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참회록이 아주 절절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것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거스틴보다 거룩해서 그 참회록을 안 썼나? 아니에요.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솔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회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카롭게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장 리더십, 누가 잘하는 순장인 줄 아세요? 날카롭게 순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원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순장이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순장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녹는 거고 그 사람이 완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죄인의 괴수인데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만은 저는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아닌데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깨지고 은혜 받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이 말씀에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제 안에 아직도 부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같이 서서 나를 깨뜨리면서 들어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반드시 회개시킬 거야. 나도 회개 안 해놓고 어떻게 남을 회개시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남한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우리는 진짜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이용해서 애들을 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다면, 아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도 받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길게 참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이 사람은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인내요, 기다리심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잘나서, 아, 내가 선하게 살아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기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내였고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네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당사자인 너는 자기가 잘나서 얻는 복으로 알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 끝까지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는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날에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겠지만 영성의 기본, 죄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순장도 날마다 초신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절절히 회개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따뜻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항상 다른 형제 자매들을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내 자신의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